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말씀 보고요. 25장 10절로 13절 넉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0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우리 13절 같이 읽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당신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전해질지라도 주의 은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들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예배로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 살펴보았더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바알 부울 사건을 언급하셨죠. 이전 세대의 악행의 결과를 너희가 잊지 말라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봤듯이 바알 부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2만 4천 명의 생명을 잃게 만든 민족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허나 이스라엘 이 일로 소멸되지는 않았죠. 주님께 매우 심각한 죄를 지은 그러한 민족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지난주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의무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당장 내 나라, 내 민족에 만연한 여러 죄악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현재적인 시점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는지도 함께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주 바알부울 사건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더랬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중반부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시딤에 도착했다 그리 말하죠.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아카시아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껌 먼저 떠올리시면 오래되신 분이시고요. 네, 껌 떠올리지 마시고 다른 것들 떠올리셔야 되는데 아카시아에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하는 선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카시아 나무의 모양이 좀 구불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아카시아도 요긴하게 쓰이는 목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다 자라게 되면 그 나무는 습기에 아주 강하고 단단한 재질의 목재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한 지역에 그러한 건축 자재나 혹은 그 포도주통 제조할 때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의 가지나 잣나무도 나름대로 잘 쓰인다고 하는데요. 다만 잘게 부서야만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구불되는 모양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어쨌든 아카시아 나무도 쓸모있는 나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들 강한 고집 여전히 완고했던 이스라엘이요. 그런 이스라엘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의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과 아카시아 나무가 묘하게 닮아있다라고 생각됐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쓰려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사용하시려고 제 가공 중이셨기 때문이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끝내 주님 앞에 교만했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가공 포기가 선언되었습니다. 대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하는 사명을 받들게 되어졌고 그들이 함께 이곳 시딤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 시딤에서 이스라엘 특히 출애굽 1세대 왜 그들이 가나안 땅 입성에 거부당했는지가 또다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다루겠지만 직접 민수기 22장 24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참 열심히 일하셨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이것 다 모르고 있었고요. 그것 전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이곳 시딤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와 끈기를 아주 여지없이 박살내버립니다. 구불거리는 아카시아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든 사용해 보시려고 참 지키시고 애쓰고 계시는 와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딤에서 이스라엘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두 가지만 꼽으라면 아마 이 두 죄가 당연히 선택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압 여인과의 음행 또한 밝히고 있죠. 도착하자마자 죄지은 것입니다. 이어진 민수기 25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이 단순히 음행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또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지난주에도 봤듯이 바알 부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바알은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그러한 상징이 되는 우상입니다. 부울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역명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알부올은 부올의 바알, 부올의 주인, 그러니까 부올 지역을 섬기던 우상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지역의 우상을 섬기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음행의 죄도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에는 더 깊은 흑막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지나서 31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건의 내막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월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 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딤에서의 우상과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사건은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고요. 사건의 배후에는 이 사건을 계획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앞서 언급했던 민수기 22장으로 24장까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압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지요. 하지만 결국 발람 재물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은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도리어 크게 축복하는 그러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복수의 계획을 진행했고 끝내 오늘 본문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 크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상에게 절한 모든 사람 심판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전염병에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의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시작되는가? 하나님 징계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늘 그랬듯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막 앞에 모여 울며 풀며 기도합니다. 죄짓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들은 매일 이렇게 늦게 깨달을까? 회개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와중에도 또 다른 죄악이 서슴없이 자행됩니다. 여전히 음행하려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4절로 15절 말씀 보시면 남자는 이스라엘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던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였고 여자는 미디안 족장의 수르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이들이 음행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목놓아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그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음행하려고 장막으로 유유히 들어가는 시므리와 고스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또 다른 죄를 더하는 데에 망설임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한번 죄짓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죄의 만연한 인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지파의 족장이었는데 그도 죄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앞에서는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명예도 필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강한 죄의 유혹은 그 누구도 쉽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개인 말고도 공동체도 위기로 몰고 갑니다. 성경이 범죄한 남자의 이름을 아주 제대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중 하나만 좀 확인해 봅시다.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 나온 두 번의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14절 말씀을 보면 22,200명으로 급감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지요. 바알 부올 사건 지난 후에 급감한 것입니다. 지파의 리더가 이러니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비단 시므온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음을 대변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강하게 징계하라 그리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악은 나 홀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사람 끌어들이고요. 집단을 끌어들이고요.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모두를 멸망으로 급속하게 끌어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건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패배하였던 발람의 계략으로 진행된 일이라 그리 말씀드렸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죄의 공격과 유혹은 쉽게 단념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도 이같지 않습니까? 죄의 일들이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인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주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망만 채워가는 시므이와 고스비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악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상황들이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중에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성경이 갑자기 한 청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이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곧 손에 무엇을 쥡니까? 창을 들어주었다 말합니다. 비나스 망설임 없이 시므리와 고스비가 들어간 장막에 쫓아 들어갔고 그들을 한 창으로 찔러 죽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중에 펼쳐진 전염병이 멈춥니다. 그리고 비나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장 모세에게 임하였더랬죠. 이런 본문 11절 하나님 이리 말씀하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읍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나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즉시 거두겠노라 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소멸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민족의 소멸을 막아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심적인 동기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는데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허용치 않으십니다. 그것 절대로 바라지 않으십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딤에 도착한 이스라엘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보다 우상과 음행의 마음과 욕심 모두 빼앗겨 버렸으니 하나님 그때 분노하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질투, 시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에 마음 뺏긴 인간들에 대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시려고 질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가깝게 여기는 그 감정의 표현을 차용하여 쓰셨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비느하스가 헤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가 지금의 세대의 죄악을 보면서 제일 먼저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성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이심전심 자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것이죠. 비느하스가 죄악된 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 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안타까움을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연한 죄악 바라볼 때요 여러분 안타까워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만 빠질 것이 아니라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으로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다른 사람 생각,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생각도 읽기 어려운 우리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라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시편 34편 15절 16절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16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매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그가 무엇을 소망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해와 시선 가지고 그 관심 가지고 듣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질투심의 마음에 통감했고 그래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러한 반응이 단번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상황 특별히요. 사륙과 전염병이 펼쳐지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평소 삶이 하나님과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세상과 그 세상의 죄악 만연함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타까워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나마 헤아려 볼 수 있는 또 헤아려 보고자 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공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코스비가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일어나의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죄송하지만 나이 드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는데 일어날 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말이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요. 쿰 제자리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것이 본문 원어의 표현입니다. 결연한 의지로 일어났습니다. 왜 비느하스가 결연한 의지로 일어났을까요? 죄악을 도말하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레위지파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하려 합니까? 시므이와 고스비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는 피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악행,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깊은 한탄과 분노, 비느하스는 자리에서 결연히 일어났고 두 사람 징계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세대의 죄악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두 번째 것은 공의로운 행동입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 마음 헤아려 볼 때 하나님 탄식 내 안에 들려오거든 그때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때입니다. 잠언 21장 3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함께 읽습니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공의를 행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불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간 경우가 10명 중 8명이다라고 하는 꽤 오래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한 사람 중에 절반은 괜히 공의롭게 개입했다가 위험해지거나 귀찮아질까봐 차마 개입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게 연약한 우리네 삶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섬기면서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먼저 공의와 정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비나스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공의로운 행동을 행해서 이스라엘은 소멸치 않고 평화를 얻었는데, 비느하스 개인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13절까지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느하스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계속 맡겨주셨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죄악을 그가 나서 도말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한 공로가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그에 합한 공평과 정의를 삶에서 행함으로 개인의 축복, 민족의 소멸을 막아낸 비느하스. 여러분,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이겨나간 자를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 공평과 정의로 살면 그가 속한 곳도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 하나님 분명히 더 말씀하시죠.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이지요.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를 했음을 하나님 재차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 헤아려 보고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속한 곳을 회복해 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흉흉한 때 우리 그 가운데 놓였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해 가며 주의 편에 선 남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럼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짙게 배인 주의 뜻으로 오늘의 죄악된 세상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통탄해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마음 아파하는 것을 넘어 내 자리에서 공의로운 주의 행함들을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지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서 당신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인생을 통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